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29일 전날 자강도 용인군 두양리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사체의 이름을 화성 8형이라고 소개하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전략에 따라 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가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로 처음으로 도입한 앰프로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 무기체계의 개발이 북한의 자위적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8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8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재앙적일 것이라며 미국인 수백만 명에 대한 지불이 연기돼 정부가 약속한 일들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18일도 자금 고갈 시점의 예상식에 불과하며 연방정부의 자금 유동성은 피할 수 없는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일일 자금 유동성 규모는 융자를 제외하고도 하루 평균 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연방부채 상향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합의해 연방정부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에서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이날 1차 투표에서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한표 차이로 꺾고 자민당 총재에 선출됐습니다. 다른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과 노다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무득표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민당이 집권 여당이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게 되며 기시다 전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의 뒤를 이어 다음 달 4일 총리에 취임합니다. 한편 후미오 차기 총리가 29일 향후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로 사실상 차기 총리직을 확정 지은 기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기시다 총재는 민주주의와 기타 보편적 가치 수호, 그리고 일본의 평화와 안정 수호, 환경 문제 등 국제적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에 일본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다수의 세계보건기구 WHO 직원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WHO가 밝혔습니다. WHO 산하 독립위원회는 2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나섰던 WHO 직원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80건 이상의 성적학대를 가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83명의 요기자 가운데 21명이 WHO 직원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13살에서 43살 사이의 여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적 해커가 28일 미국에서 추방된 직후 러시아 당국에 의해 모스크바 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사이버 범죄 혐의로 9년간 수감됐다가 러시아로 추방된 알렉시 부르코프의 구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부르코프는 인터넷에 불법 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2천만 달러 이상을 탈취해 기소됐습니다. 타스통신은 부르코프의 범죄 활동이 여러 나라에서 이뤄졌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그를 2015년에 처음 체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당국도 경제, 사이버 범죄에 연루한 혐의로 부르코프를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새벽 의외의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는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by and condemns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모의 수석 부차관보는 이러한 발사들은 다수의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들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그렇기에 미국은 계속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 영내 평화와 번영 정착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지향하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that end, we have reached out directly to Pyongyang to initiate dialogue and stand ready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It's on this basis that we hope the DPRK will come to the table.
모의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 접근했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 미국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와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어떠한 진전이 가능할지 탐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의 수석 부차관보는 이밖에 미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적 감시 기준에 맞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 진전과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전 미군 유해 수습 재개 협력을 희망하며 북한과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모색에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의 수석 부차관보는 또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27일 밤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elieve me, last night, our time in Washington, after the most recen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 There was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We need that conversation. We need
램버트 부차관보는 어젯밤 북한의 가장 최신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며 북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와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 일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misperception out there that we're not willing to talk to the DPRK and that there are strings attached to our commitment. That's just not the case. We've made it very clear at all levels that we will go.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관여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각급에서 밝혔지만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트럼프 정부 때 대북 특사를 지냈으며 2019년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의 차석 대표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는 한일 담당으로 북한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at's why the North Koreans keep provoking because they're trying to make us feel like the status quo can't be lived with and therefore we should do something. But that's the fundamental reality here is that unless we believe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무엇이든 해야 하며 현상 유지를 하면 안 된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속 도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보를 통해 더욱 나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이 초기에 잘 조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here I think there was good initial alignment after the early Biden Moon summit was on DPRK policy around a set of principles that included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리퍼트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정상회담을 연 뒤에 한반도 비핵화, 유엔 제재 완전 이행, 대북 특사 임명 등 여러 원칙들에 대한 조율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한반도 평화 등도 두 나라가 확인했다며 솔직히 새 정부 초기에 뒤로 밀려날 수도 있었을 문제들이었지만 잘 다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27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한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포터 부대변인은 김 대사가 미국의 합동 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발표할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하면 외교적 관여를 제한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수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28일 VOA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지난주 이틀 연속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ambit, so to speak. I tend not to believe in coincidences, and I don't.
매닝 전 자문관은 북한의 행태는 정치적 수라며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가 유엔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연설하던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위기를 만들어 바이든 행정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보려는 전형적 행태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도 북한의 움직임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 속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you know, terms...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관여를 원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있고 그 조건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이 앞으로 조건으로 내걸 세 번째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제재를 완화하고 핵무기 규제는 매우 적게 하는 것을 보며 비슷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방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술 각본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의 전형적 수법이라면서 북한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하면 외교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자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임기 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 진전을 희망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어떻게든 이용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의 종전선언의 제안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엇갈린 신호를 동시에 내보내는 것은 북한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술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며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중단이란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략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시험발사를 통해 군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란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메시지를 강력히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의 복귀에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브린 네이슨 대사는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Look, you know, to say that like other council members, like all council members, we remain very concerned about ongoing ballistic missile tests. We have expressed our view.
네이슨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슨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한 유엔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유럽연합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위반했으며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영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또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8개월 사이 총 5번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을 향한 담화 발표와 무력 시위를 번갈아 하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무력 시위는 28일에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5번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올렸습니다. 또 이달 11일에서 12일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쐈고 이어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지난 1월 22일에 순항미사일 두 발 발사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 들어 총 6번 이뤄진 겁니다. 특히 이달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한국을 향한 잇단 담화 발표와 번갈아 이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담화를 통해 주로 한국을 비난하다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내비치더니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혼재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어 25일자 담화에선 남북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군비 증강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면서 북한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도발로 매도하는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대화와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한 이후부터 줄곧 대북 외교와 관련해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에 사실상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정상회담은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토 가능한 사안이지만 실무급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관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principle that dialogue will allow us to pursue our ultimate.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대화가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이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지난 11일에서 12일 이뤄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놓은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동맹들, 파병된 군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DPRK.
이어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8일 북한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내용의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한국 정부의 반응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자국대사의 유엔 연설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발사는 김여정 부부장이 조건이 충족되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화해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한 담화 발표 이뤄졌다며 북한이 요구한 한국의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 포기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양보를 해주길 바라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연설과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김 대사는 연설에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김성 대사의 유엔 연설 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자국 외교관이 미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동안 미사일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큼 경각심을 주지는 않는다며 이번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여정이 사흘 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힌 담화 내용도 전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대화가 2년 반 만에 재개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불러왔는데 이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에 김성 대사가 유엔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낼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주둔미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지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사가 신체호함으로 명명된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을 앞두고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달 들어 세 번째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발사를 거듭 규탄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김여정의 담화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낙관론이 일던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같은 날 북한 대사는 유엔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국의 전쟁 억제력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거리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28일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재원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첫 시험 발사라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앰플화는 액체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 주입식 액체 연료 공급 방식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발을 공언했던 새 무기체계입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코스를 바꿔가며 활강하는 게 특징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개발했고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극초음속 그 비행체들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요격망을 또 쉽게 회피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순항 미사일처럼 이제 뭐 요리조리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공망을 취약한 쪽으로 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워낙 속도가 빠를 뿐더러 이제 기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요격하기가 좀 어려운 무기체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탐지된 속도 등 재원을 평가해 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통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때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하는데 미한 정보당국에 탐지된 속도는 마하 3 안팎에 머물러 개발 초기 단계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또 현재 미한 연합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 완성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이 같은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이라고 한 언급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엔진, 그리고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비행체로 구성돼 정점 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한국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담화를 낸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부부장의 이중기준 언급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해 포석을 깔아놓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의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의도를 단언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하나라며 북한은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은 이미 이런 로드맵 갖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는 건데 어쩌면 이 김여정이라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를 무슨 실험하고 이런 건 의미는 아니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협상 의지를 보였지만 향후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 행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협상의 문을 열어놨지만 핵능력 고도화와 특히 전술핵과 관련된 행동들, 국방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활동들을 계속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자발적 모라토리움, 이미 자기들이 약속한 핵실험, ICBM 발사, 그다음에 핵 확산 이런 것들은 준수하는 이중 전략을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면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언급된 종전선언 논의는 한층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북한이 향후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 시험에 대한 문재인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선언의 파트너가 남북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의 기준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뜻을 잘 이행한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 과정에서 미한 간 이견을 유도함으로써 양국 공조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함께 거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29일 진행한 화상협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최근 북한의 담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과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그간의 한국 측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방어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군이 최근 북한의 핵도발 상황을 가정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미한 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8일 제20차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어 양측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한 군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역동적인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 WMD,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와 대응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핵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운용 능력을 운영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 WMD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양국군 당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 TTS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버리는 모의 검증을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미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양측이 3국 공동의 안보 이익에 기초한 미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양 대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통해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미 국방부에서는 시타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차관보 대행이 한국에서는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미한 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재확인, 양국 간 공조 강화, 미한 연합 방위태세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동안 운항이 관측되지 않았던 북한의 유조선들이 최근 남포 유류하역 항구를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도 활동 재개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북한 남포 앞바다의 한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약 70m 길이의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이 자리한 곳은 육지로부터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로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곳에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이 선박은 이곳에서 유류를 하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 많은 유조선들이 포착됐지만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이곳에 머무는 선박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6월 초까지 위성사진을 통해 이 시설에서 포착된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과 8월에 이 시설에 정박하는 유조선이 조금씩 포착되기 시작했고 9월에는 28일까지 총 4척의 선박이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1일에 발견된 유조선은 길이가 100m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종종 목격되던 대형 유조선과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 포착되는 유조선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북한이 선박을 통한 유류 반입 활동을 재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공해상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이 다시 포착되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 26일 동중국해에서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의 증거를 확보해 유엔 집행조정실에 영상과 사진 증거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유류 반입에 상한선을 정한 상태로 과거 북한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동중국해를 포함한 공해상에서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유류를 환적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급감하면서 공해상에서 포착되는 유조선의 숫자도 덩달아 크게 줄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들의 석탄 관련 활동도 최근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항구는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운영이 되지 않는 듯 회색 바닥을 드러냈고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최소 4척의 선박이 3, 4일씩 정박한 뒤 떠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일부의 적재함은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포 인근의 또 다른 석탄 항구인 송림항에도 이달 들어서만 5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이후 끊겼던 선박들의 입출항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 선박들이 석탄을 싣고 다른 나라로 향한다면 이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8일 청년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권의 필수 요소로 정보로부터의 고립은 암울한 미래를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이 명시한 국제인권규범을 강조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으로 북한 주민들은 교육권과 함께 정보 접근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은 개인들, 특히 어린이와 청년의 인성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삶의 영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됐고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도 악화됐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진로를 바꿀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고립은 디스토피아로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청년 등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을 지상 낙원인 유토피아의 반대어인 디스토피아, 즉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에 비유해 경고한 겁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을 통해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28일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임을 상기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청년들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내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접근할 권리를 명백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권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촉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유엔과의 협력은 북한 정부와 관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말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주장하는 반동 사상과 문화가 아니라 순전히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의 조사 결과를 북한과 다른 모든 곳의 청년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정치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도부가 청년들의 한국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는 등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은 28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강압적인 청년 사상 개조가 장기적으로 정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정보 접근보다 선정과 쇠뇌의 결합에 의존하고 있다며 언젠가 댐이 터지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정했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이념과 정신을 지배하려는 이런 강압적인 시도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정보 봉쇄를 허물고 세계 모든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주창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담긴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노력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대 청년으로 지난 6월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수에 오른 이준석 대표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가 청년교양보장법과 인간개조론 등 청년들에 대한 사상과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가지고 아마 그것을 북한이 막을 수 없는 형태로 갈수록 그런 조류는 강화될 것이다. 결국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있어서도 결국에는 담장 위를 날아다니는 전파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는 북한에서도 기술이 그런 어떤 장벽을 허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으로 절대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회담 하느냐, 정상회담 어떻게 하느냐, 몇 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대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북한 인민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청년 동맹 사업에 대한 인간 개조론, 교양 개조 등 개조를 무려 9번이나 언급하며 당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북한 지도부는 이후 관영 매체들을 통해 청년들의 사상 개조를 강조했으며 28일 최고인민회의가 14기 5차 회의를 열어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을 토의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day.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는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맑겠고 평안북도는 오후에 흐리고 수풍은 오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 양덕 아침 13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15도, 낮 25도, 구성 아침 15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24도, 단계 아침 13도, 낮 24도, 삐천 아침 14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27도, 개성 아침 15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6도, 낮 27도, 신계 아침 14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6도, 낮 24도, 장전 아침 16도, 낮 25도, 평강 아침 10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4도, 낮 26도, 장진 아침 8도, 낮 22도, 청진 아침 14도, 낮 22도, 김책 아침 14도, 낮 2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11도, 낮 24도, 김영관 아침 7도, 낮 20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구름 많겠고 먼바다는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은 29일 전날 자강도 룡림군 도량리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사체의 이름을 화성 8형이라고 소개하며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전략에 따라 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로 처음으로 도입한 앰프라된 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 무기체계 개발이 북한의 자위적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권 말기 자신이 중국군 수뇌부와 통화한 것은 중국 군부를 안심시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밀리 합참의장은 통화 사실을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알렸다면서 이어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보고한 내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과 로버트 코스타 기자가 함께 쓴 신간 위기에 따르면 1월 초 밀리 합참의장은 위저청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에게 전화해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은 밀리 의장이 월권 행위를 했다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밀리 의장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이날 한표 1차 투표에서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한표 차이로 꺾고 자민당 총재에 선출됐습니다. 다른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과 노다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무득표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민당이 집권 여당이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게 되며 기시다 전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의 뒤를 이어 다음 달 4일 총리에 취임합니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29일 향후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기시다 총재는 민주주의와 기타 보편적 가치의 수호, 일본의 평화와 안정 수호, 그리고 환경 문제 등 국제적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에 일본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등의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남북정상회의에 이르지 못해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박 수석은 특정한 시점을 놓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나갈 뿐이라면서 남한과 북한이 단계적으로 협의하면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적 해커가 28일 미국에서 추방된 직후 러시아 당국에 의해 모스크바 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사이버 범죄 혐의로 9년간 수감됐다가 러시아로 추방된 알렉시 구르코프의 구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구르코프는 인터넷에 불법 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정보 도용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2천만 달러 이상을 탈취해 기소됐습니다. 타스 통신은 구르코프의 범죄 활동이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그를 2015년에 처음 체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9월 30일 B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